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주말을 휴전 개시일로 정한 미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그러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 단체들을 겨냥한 군사작전은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시리아 내 갈등 당사자들이 자기 방어 등 대응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봉쇄 지역의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이 허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휴전안은 그러나 테러 단체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반군 단체들의 경우 휴전 개시일 이전인 오는 26일까지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시리아 반군 대표인 고위 협상위원회는 어젯밤 봉쇄 지역 해제와 인도적 지원, 민간인에 대한 폭격 중단 등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경우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들의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콰테론 환초에 고주파 레이더 시스템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기구가 분석한 이번 위성 사진에는 레이더 시스템 외에 등대와 헬기 이착륙장, 지하 벙커 시설, 통신 장비 등도 포착됐습니다. 보고서는 콰테론 환초에 레이더 시설들이 갖춰지면 남중국해 북부 지역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 대한 중국의 감시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 반 이상 이어진 유가 하락으로 수요 증가 시 산유량을 다시 늘릴 수 있는 생산자들의 능력이 약화됐으며 에너지 분야 투자는 침체됐다고 밝혔습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어제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연례 에너지 산업 토론회에서 에너지 수요는 낮고 공급은 여전히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는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에 나서고 있는 미국 주도 연합군 소속 무인기들이 자국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방어 임무에만 해당되며 지난주 연합군이 리비아 사브라타 지역에 ISIL 훈련소로 추정되는 곳에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을 사살한 것과 같은 공격 행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연합군의 임무가 지상인력을 보호하는 방어적 행동일 경우에만 시칠리아 내 시고넬라 공군기지 사용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시고넬라 공군기지 사용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이탈리아를 설득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탈리아에서 출격하는 무인기들이 공격작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당국은 국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이를 망설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늘 연방의회에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관타나모 수용소가 폐쇄될 경우 60여 명의 수감자들을 미국 내 다른 장소로 이송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담길 전망입니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수용소 후보지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캔사스와 콜로라도, 사우스 캐롤라이나 내 연방교도소와 군사시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험한 테러 용의자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안보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오늘 서부 네바다주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를 개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당원대회를 앞두고 네바다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0%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는 20%의 지지율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아직 경선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네바다주 당원대회를 앞두고 밥돌 전 상원의원 등 공화당 중진 정치인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다음 경선은 이번 주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진행됩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So as long as there is an insistence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s to a nuclear stockpile.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내 배치 문제를 논의할 미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에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우선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측과 평화협정에 관해 논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비핵화가 우선 사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선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고집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사항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비핵화가 강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전략은 단단한 동맹으로 이뤄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자회담 국가들과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지난해 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선제 조건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일종의 반박입니다. 특히 리치 앨런 대변인은 우리는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모든 국가들이 합의한 내용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평양에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있어서 항상 열려 있었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평화협정과 관련해 관심을 표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ere was interest expressed by the North Koreans in discussing a peace treaty. We considered their proposal, but also made.
어니스트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제안을 고려했지만 동시에 비핵화가 어떤 대화에서도 일부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미국의 응답에 거절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상 의견 차이를 해결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 포기가 대화의 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So as long as there is an insistence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s to a nuclear stockpile,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또한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련 국가들이 공통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이 한반도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며 더 나아갈 경우 고립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두 장관의 오늘 회담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놓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제재안에 대한 사실상 최종 단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를 강조해온 반면 중국은 제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이 부장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은 오늘 회담에서 북한 문제 외에 남중국해 갈등과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내 배치 문제를 논의할 미한 공동실무당 약정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 속도 조절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3일 오전 11시쯤으로 예정돼 있던 미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루 이틀 정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중으로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하려 했지만 최종 조율할 부분이 남아 지연됐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내에 최종 조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주 내에 약정이 체결되면 다음 주엔 사드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약정 체결을 갑자기 연기한 것을 놓고 한국 내에선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중점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너무 대두된 만큼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김준영 교수입니다.
사실상 사드 국면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제재 국면이 사드 국면으로 옮겨갔잖아요. 벌써 북핵 발사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재 합의를 못했잖아요. 안보리 제재 성명도 안 나오고 지금. 그래서 아마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또한 미한 양국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현지 시각 23일 미국 워싱턴 회동 결과를 보고 약정을 체결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미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신상진 교수입니다.
한국의 이제 미군 기지에 이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을 우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안보리의 대북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사드 배치를 이제 한미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의 사드 배치 약정 체결하는 것을 당분간 연기하는 결정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당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미한 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여야 정당이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해오던 북한 인권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오는 26일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22일 자정을 넘기는 심야 협상 끝에 북한 인권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양측은 합의된 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입법 절차에 따라 논의를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일단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4월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되어온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돼야 위원회를 열겠다며 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23일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함에 따라 북한인권법도 26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26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양당 합의 사항임을 근거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직권상정토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처리되면 2005년 첫 법안이 발의된 후 무려 11년 만에 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지원하자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를 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양측은 통일부 산하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이사 구성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분의 1씩 추천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일부 양보해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막판 걸림돌은 법안의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다룬 제2조 2항의 문구였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제시했습니다. 함께라는 수식어의 위치에 따라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에 방점을 두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에 같은 비중을 두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제안에 근접한 문구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과 인권자문위원회 이사 구성에선 여당이, 법안 문구에선 야당이 각각 양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장입니다.
여와야가 어떤 초당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제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여야 지도부가 이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한 발 양보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치권이 북한인권법안에 합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권 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치권이 북한 인권 소동에 매달리는 것은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 인권법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아내가 처음으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억울하지만 임 목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미랄로 쓰여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1년여 만에 가족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임 목사의 아내 임금영 씨는 지난 19일 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신도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임 씨는 남편인 임 목사 억류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들까지도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지금의 어수선한 한반도 상황을 보면 임 목사의 억류가 하나님이 계획한 필연적 과정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 씨는 지금의 남북한 상황을 보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어수선하다며 하지만 저 땅 북한 주민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미랄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임 목사란 생각에 또 한 번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고 있고 신자들이 예수처럼 한 알의 미랄이 돼 썩어 희생할 때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임 목사가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분명 임 목사에게 사명이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펑펑 울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임 목사를 강제적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자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어둠의 땅이지만 임 목사가 빛의 역할을 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신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임 목사가 과거 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 목격했던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는 육성입니다.
전 백성이다 식량 걸어다니는 모습들이고 북한의 산들이 이렇게 다 민둥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식량 지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 목사는 하지만 지난해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고 11개월 만인 12월 16일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회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북한 당국은 임 목사가 미주 지역의 기독교 집회 중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민생을 우려하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발언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VOA에 캐나다 외교관들이 최근 임 목사를 방문했다며 영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호주의 주요 의류업체가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호주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의 유명 의류업체인 립컬이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생산한 의류 수백만 달러치를 중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7월 북한을 방문했던 호주 기업인으로부터 북한에서 립컬 상표가 붙은 의류가 생산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기업인이 북한 당국이 주관한 공장 방문 중에 비밀리에 촬영한 사진에는 의류 제품에 중국산이란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평양 근교 대동강 의류회사의 노동자들이 립컬의 2015년 겨울용 의류 일부를 생산했고 이 의류들은 호주의 소매점으로 반입된 후 중국산으로 판매됐습니다. 신문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 혹은 때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교화소에 갇힐 정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립컬 측은 하도급 업체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자신들은 생산이 완료되고 소매업체에 물품이 전달된 후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노조단체나 비정부기구들은 립컬 측을 비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 호주지부의 헬런 쉐커 대표는 립컬이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기업들은 도덕적으로나 국제인권의 틀 안에서 인권침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호주의 섬유 의류 신발 노조의 미셸 오닐 사무총장은 이번 사례가 끝없이 값싼 노동력을 찾으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립컬의 중국 납품업체가 북한 업체와 계약한 것은 북한 임금이 중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969년에 설립된 립컬은 세계 최대 서핑 관련 브랜드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6년 연속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북한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일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2011년 2월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된 북한은 이로써 6년 연속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이날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에 대해 여전히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북한 금융기관을 포함한 북한 기업과 거래할 경우 자국 내 금융기관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조만간 이 같은 권고사항을 담은 주의보를 자국 금융기관 등에 배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매년 자금 세탁방지 국제기구의 이 같은 권고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북한과 함께 이란도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2009년 2월부터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되고 있는 이란은 문제 해결에 확고한 진전이 없을 경우 2016년까지 회원국들로부터 더욱 강화된 대응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이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미얀마, 시리아, 예멘 등 11개국을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결함이 있는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알제리와 앙골라, 파나마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으며 감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4개 나라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광산물 수출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석탄과 철광석 등 1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배종열 객원연구위원입니다.
원자바오를 보내면서 그 북중경제협력을 강화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 북중경제협력 강화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팔아먹기 시작한 것이 그 석탄이죠. 그걸 한 저기 100만 톤 이상 팔아먹었으니까 연 매수 10억 달러 이상씩 팔았단 말이죠.
노동자 해외 송출도 주요 외화벌이 사업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체코 등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5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한 나라는 16개국에 달하며 이를 통해 연간 12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북한의 주요한 외화 창구입니다. 지난 2003년에 세워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은 5만 5천 명의 일자리와 함께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외화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고려대 남강국 교수입니다.
이전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한 1억 달러 이상의 그 외화죠. 이것이 일단은 중단됐다. 들어가는 걸 막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우선 바로 그런 개성 지역의 한 20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계가 지금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북한 정권이 어떤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북한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외화를 챙겼습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으로 9억 4천만 달러를 챙겼으며 지난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4억 5천만 달러를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무기 수출과 위조 달러 그리고 마약 밀수 등 불법 활동을 통해서도 상당한 외화를 조달해왔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 재무부 실무자로 구성된 북한 실무그룹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등의 미사일을 판매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었습니다. 또 미 사법당국이 90년대 적발한 100달러 위조 지폐 이른바 슈퍼노트만도 4,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과 무기 수출은 미국이 시행해온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으로 2005년 이래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련도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총련 소속 상공인들은 매년 애국 헌금 명목으로 수십억 엔을 평양에 보냈습니다. 북한-일본 관계의 밝은 일본 주간 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는 일본 엔으로 40억 엔부터 50억 엔, 아, 그렇게 극천도를 그, 뭐, 많은 그, 일본인이, 아, 송금되었는데, 그것이 2008년도에는 일본엔으로 2억엔, 아, 그까지 급감됐습니다.
이렇게 광산물 수출과 인력 송출, 개성공단, 무기거래, 그리고 조총련 헌금 등으로 북한이 벌어들인 외환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북한 종권이 하는 어떤 무역, 중 뭐 무역거래 이런 걸 빼고도 거의 한, 아, 그걸 포함해서 한 70억 달러 정도의 외환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모든 외환은 평양의 노동당 39호실 금고에 들어와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한 사치품 구입에 쓰여진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순 달러죠. 달러가 여기 이제 39호실에 모이면 중요하게는 이런 그 핵실험, 장거리 로켓 실험, 뭐 핵실험 하는 데는 뭐 고강도 알루미늄 판이라든지 또 코일이라든지 어떤 그 분야에 발달된 서방 나라에 가서 그걸 사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39호실 외화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외화벌이 돈줄은 하나둘씩 끊기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대북 송금 차단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미화 870달러가 넘는 금액의 송금 금지와 북한으로 반입되는 현금 신고 대상을 10만엔 초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12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yeas are 408. The nays are 2.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이번에 통과된 대북 제재법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 관련자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북한의 외화벌이 돈줄이 하나둘씩 차단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심각한 외환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돈줄들은 막히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17일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단체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보도사진과 관련해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 소식은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광명성 사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준 우주정복자들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방송은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 관련 사진 25장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다른 북한 매체들도 김 제1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주로 금수산 태양궁전을 배경으로 김 제1위원장이 중앙에 섰고 수많은 미사일 발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단체 기념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이 조작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과 지상에 있는 깃발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부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진들을 보면 금수산 태양궁전 옥상에 설치된 인공기는 화면에 오른쪽으로 펄럭이고 있는 반면 지상에 세워진 깃발 5개는 반대쪽인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사진 가운데는 금수산 태양궁전 옥상의 인공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진도 있어 조작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보도사진과 관련해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민간단체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영상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3년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아동병원 현지 지도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왔고 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훈련 규모를 과장하기 위해 공기 부양 정수를 복사해서 늘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11년 7월에 국제사회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조작된 대동강 수해 사진을 AP통신에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시리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소식과 유럽에서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당원대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시리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했습니다. 이 시리아 정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 휴전안을 수용한다면서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그리고 알카에다 연계 조직을 겨냥한 작전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제 휴전이 성립되려면 반군 쪽도 휴전안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네. 자, 반군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시리아에는 이 다양한 반정부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서로 반목하는 세력들도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최대 반군 연합인 고위 협상 위원회가 어젯밤에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이 반군 점령 지역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요. 인도주의 지원 물자 유입을 허용하고 또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것을 이 휴전안 수용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반군 세력들이 휴전에 모두 동참하는 것은 아닌가 보죠?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휴전이 시작되는 27일 전에 휴전안 수용 의사를 밝힌 반군들에게만 이 휴전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 반군 지도자는 시리아 정부가 이 휴전 후에도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을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온건파 반군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 알 누스라 점령 지역은 이 반군 점령 지역과 섞여 있고요. 반군들은 이 러시아의 공습을 받았었습니다.
예, 실제 ISIL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반군을 공격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휴전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번 휴전안에는 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요. 무기는 선제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방어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인들에 대한 지원을 중요하게 담고 있는데요. 이 반군 점령의 지역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접근은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휴전안에 합의한 후에 러시아는 이 시리아 정부와 동맹인 이란을 그리고 미국은 반정부 세력을 각각 휴전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설득해 왔는데요. 일단 시리아 정부 그리고 최대 반군 연합이 조건부긴 하지만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휴전안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수용 의사 표시를 했는데 네. 하지만 과거에도 양측이 대립을 거듭하면서 휴전이 마지막 순간에 무산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예,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이 휴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점, 방법, 또 감시 체계 등 이 민감한 사안들을 확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예,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관하는 시리아 휴전 전담위원회가 이런 과정을 진행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휴전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특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부분적으로는 시리아 비정부 기구나 언론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며칠 동안 휴전 핵심 당사자들로부터 이 휴전 조건 이행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와는 별도로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휴전이 시행되면 뭐 회담도 재개가 되는 걸까요?
예,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앞서 유엔 중재로 이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들이 평화회담을 위해서 모였지만 반정부 측이 러시아군의 민간 지역에 대한 공습을 이유로 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인데요.
예.
예, 회담을 중재한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앞서 오는 25일에 이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다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이 국제사회는 중동에서 이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시리아 내전 종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휴전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볼 텐데요.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연구소는 최근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 최남단에 있는 콰테론 암초에 매립한 인공섬에 고주파 레이더를 건설 중인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대와 헬리콥터 이착륙장, 지하 벙커, 통신 장비 등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는 베트남과 필리핀, 타이완, 브루나이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도서입니다.
네, 이 분쟁 도서 지역에 중국이 군사적 시설을 계속 건설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쭉 이어 왔었는데,
네.
자, 이 고주파 레이더는 조금 다른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예,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 중국의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하면요,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이 선박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중국의 감시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콰테론은 스프레틀리 군도 최남단에 있어서 이런 레이더를 설치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이 고주파 레이더에 대해서 미국의 민간 연구소가 최초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도 레이더 설치를 확인했나요?
예, 오늘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단지 중국 영토인 스프레틀리 군도에 방어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건 주권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 중국은 지난 17일에 또 다른 영유권 분쟁 도서인 파라셀 군도에 미사일을 배치한 게 확인된 후에 이 미국과 주변국들로부터 남중국해를 군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때도 이 방어적이며 적법한 시설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예, 아직 이번 레이더 건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중국의 미사일 배치가 확인됐을 때는 이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밝혔었는데요.
예.
예, 또 앞으로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한편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도 중국의 군사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서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펴는 등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 이어갈 텐데요. 유럽연합이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달부터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반대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고요?
예, 중국 상품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유럽 시장이 잠식당하고요. 특히 일자리도 줄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지난주 중국에 대한 시장 경제 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이 노동 단체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럽연합이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고 이 중국산 상품이 몰려 들어오면 일자리가 크게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한다.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예, 유럽연합은 아직 이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국 상품이 유럽에서 생산한 상품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싸면 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의 시장 경제 지위 부여를 꾸준히 요청해 왔고요. 그런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지난달부터 이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예, 중국으로서도 유럽의 수출을 늘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이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데요. 중국은 특히 최근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도 증가하지 않으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유럽연합 같은 큰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가 중요한데요. 중국은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성장률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6%대로 떨어졌고요. 올해는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죠.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공화당 코커스가 열리죠?
예, 코커스는 한국말로는 이 당원대회라고 하죠.
예.
예, 그 지역의 당원들이 모여서 당의 정강을 의논하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건데요.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에 네바다주에서 당원대회를 열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니 샌더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공화당 차례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뉴햄프셔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이어서 이 네바다주까지 세 개의 주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네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크게 앞서 있죠?
네. 지난주에 나온 CNN OR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트럼프 후보가 45%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19%, 그리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17%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바다주에서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넘는 건데요.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선두주자 자리를 굳히면서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서 여전히 상당수가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11월 본선거에서 이 민주당 후보에 맞서서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후보가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 이 말을 바꿨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 낙태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건데요. 진정으로 이 공화당의 보수 입장을 지지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네바다주에서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위 다툼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네, 크루즈 후보는 이 진정한 보수를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루비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맞설 수 있는 주류 공화당의 대안이자 이 당을 단합할 수 있는 후보로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중진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 루비오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밥 돌 전 상원 의원이 루비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돌 전 의원은 1996년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인물인데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도전했다가 패했습니다.
예. 자, 이제 네바다 당원 대회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공화당은 오는 목요일 25일에인 남부 텍사스주에서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여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를 포함해서 남은 후보 5명이 참가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27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르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대 1 비율로 버니 샌더스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다음 주 화요일, 이 3월 1일이 슈퍼 화요일인데요. 11개 주에서 한꺼번에 예비선거나 당원대회가 실시됩니다. 이 공화당의 경우는 이날 대의원 595명이 걸려있는데요. 이는 전체 대의원 수의 25%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자,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후보 지명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각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예,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67명을 확보하고 있고요. 크루즈 후보가 11명, 루비오 후보가 10명,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5명, 그리고 벤 카슨 후보가 3명의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 경선 결과에 따른 대의원 수가 클린턴 후보가 52명, 샌더스 후보가 51명인데요. 하지만 이 슈퍼 대의원까지 합치면 클린턴 후보가 502명, 샌더스 후보가 70명으로 클린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 남포 최저 영하 7도에서 최고 영하 3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 개성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 원산은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하 4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주말을 휴전 개시일로 정한 미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그러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 단체들을 겨냥한 군사작전은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시리아 내 갈등 당사자들이 자기 방어 등 대응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봉쇄 지역에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이 허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시리아 반군 대표인 고위협상위원회는 어젯밤 봉쇄 지역 해제와 인도적 지원, 민간인에 대한 폭격 중단 등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경우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도서들의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콰테론 환초에 고주파 레이더 시스템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기구가 분석한 이번 위성 사진에는 레이더 시스템 외에 등대와 헬기 이착륙장, 지하 벙커 시설, 통신 장비 등도 포착됐습니다. 보고서는 콰테론 환초의 레이더 시설들이 갖춰지면 남중국해 북부 지역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 대한 중국의 감시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 반 이상 이어진 유가 하락으로 수요 증가 시 산유량을 다시 늘릴 수 있는 생산자들의 능력이 약화됐으며 에너지 분야 투자는 침체됐다고 밝혔습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어제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연례 에너지 산업 토론회에서 에너지 수요는 여전히 낮고 공급은 많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또 지난 2014년 중반처럼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에너지 효율 증가와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등에 힘입어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배럴당 $8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테러 단체들의 솔에 핵물질이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경고했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어제 세계 각국은 테러 단체들의 손에 핵물질이 들어가는 위험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협정을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AEA가 추진하는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서는 현재 89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동의했으며 이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11개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 협정이 적용되면 테러 분자들이 핵폭탄을 터뜨리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할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지난 1995년 이후 거의 2,800건의 방사능 물질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에 나서고 있는 미국 주도 연합군 소속 무인기들이 자국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방어 임무에만 해당되며 지난주 연합군이 리비아에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을 사살한 것과 같은 공격 행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연합군의 임무가 지상인력을 보호하는 방어적 행동일 경우에만 시칠리아 내 시고넬라 공군기지 사용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늘 연방의회에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관타나모 수용소가 폐쇄될 경우 60여 명의 수감자들을 미국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담길 전망입니다. 보고서에 구체적인 수용소 후보지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캔사스와 콜로라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내 연방교도소와 군사시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험한 테러 용의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안보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